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AI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과연 뭘까요?
아마 보통은 부족한 데이터나 뭐 천재 엔지니어의 부재 이런 걸 떠올리실 겁니다.
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아니더라고요. 현실은 아주 무거운 콘크리트 그리고 엄청난 양의 냉각수, 거기에 정부 관료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층 분석에서는 화면 속에서 막 깜빡이는 그 매끄러운 커서 뒤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하고 아주 물리적인 현실을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해부할 자료는 2026년 6월 29일 월요일자 글로벌 AI 데일리 브리핑, 그리고 김경진 변호사의 아주 날카로운 산업 코멘터리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만 해도 한국, 유럽, 미국에서 말 그대로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 거대한 발표들이 쏟아졌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AI의 그 똑똑함 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복잡한 상황을 오늘 한번 해체해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시점입니다. 오늘 다룰 이 세 지역의 자료들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쫙 연결해본다면 핵심은 명확하거든요.
어떤 쪽으로 명확해진 걸까요?
AI 경쟁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제는 누가 파라미터가 더 많은 모델을 만드느냐 이런 순수한 소프트웨어 싸움이 아니에요.
아, 그러면요?
누가 이 거대한 두뇌를 도릴 전력과 공장을 직접 짓고 또 까다로운 각국 정부의 규제를 통과하느냐. 완전히 물리적이고 법적인 생존 게임이 된 거죠.
와, 생존 게임이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여러분, 만약 실무에서 AI를 쓰시거나 관련 미팅을 지금 준비 중이시라면 오늘 저희가 이 파편화된 뉴스들을 어떻게 하나로 꾸어내는지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시작해보죠.
먼저 소프트웨어나 규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거대한 두뇌를 담기 위한 몸집, 그러니까 하드웨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인프라 말씀이시죠?
네. 오늘 한국에서 엄청난 규모의 투자 계획이 발표됐잖아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무려 400조에서 500조 원 규모를 투자한다는 겁니다.
네.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죠.
그러니까요. 호남 쪽에 전공정 팹이랑 후공정 패키징을 아우르는 제2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고 또 충청, 부산, 경남 지역에는 기가와트급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선다고 해요.
심지어 피지컬 AI랑 로봇 분야까지 포함된 거대한 구성입니다.
맞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자율주행 슈퍼카를 짠하고 만들었는데
네.
정작 그 차가 달릴 고속도로나 기름 넣을 주유소가 아예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나라 전체에 막 아스팔트를 까는 것 같을까요?
와, 그 슈퍼카랑 아스팔트 비유가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네요.
그렇죠. 뭔가 앞뒤가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화려한 400조, 500조라는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숫자가 핵심이 아니면 뭐가 중요한가요?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터리를 보면 이 환상을 아주 차갑게 깨트려줍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데이터 센터가 하루아침에 지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 하긴 건물을 뚝딱 지을 순 없으니까요.
네, 진짜 병목현상은 부지, 전력, 그리고 용수 확보에 있습니다.
전력은 이해가 가요. AI 연산에 전기가 막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건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용수, 그러니까 물은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성능 GPU나 HBM 메모리가 작동할 때 뿜어내는 열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말 그대로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거든요.
열을 식혀야 하는군요.
맞습니다. 수만 대의 칩을 식히려면 거대한 냉각 시스템이 필수인데 여기에 증발 냉각 방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물이 소모됩니다.
세상에,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전기랑 물을 먹는 하마라고 부르는 거였군요.
정확합니다. 김 변호사가 발표된 숫자보다 중요한 건 실행 일정이고 진짜 시험대라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아무리 멋지게 다 지어놔도 전기를 끌어올 송전망이 없거나 물이 부족하면?
네. 그냥 수조원짜리 고철 덩어리가 되는 거죠.
와, 아까 기가와트급이라고 했는데 이게 중소규모 도시 하나가 쓰는 전력량이잖아요. 그걸 데이터센터 하나에 쏟아부어야 한다니 정말 아찔하네요.
그렇죠. 엄청난 자원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럼 바다 건너 미국 상황은 어떤지 볼까요? 미국 빅테크들은 이런 인프라 전쟁의 다음 단계로 이미 넘어간 것 같아요.
네, 미국 시장 동향도 아주 흥미롭죠.
자료를 보니까 메타가 차세대 서버에 그 엔비디아 대신 퀄컴 CPU를 다세대에 걸쳐서 쓰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네, 업계에서는 꽤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거 꽤 충격적이지 않나요? 사실 하드웨어 절대 강자는 엔비디아잖아요. 굳이 엔비디아를 배제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걸 더 큰 그림에서 보면 기업들의 아주 필사적인 탈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탈출 시도요?
네. 엔비디아의 진짜 무서운 점은 칩 자체의 성능도 있지만 바로 CUDA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거든요. 개발자들이 AI를 만들 때 이걸 반드시 쓰도록 시장을 묶어버렸어요.
아, 익숙해지면 다른 걸로 못 갈아타게 만드는 거군요.
맞아요. 한번 CUDA에 종속되면 다른 회사 칩으로 넘어가기가 기형적으로 어렵습니다. 메타 같은 거대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뼈대가 특정 기업에 완전히 잡혀있는 걸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퀄텀을 끌어들여서 어떻게든 그 견고한 독점 장벽에 균열을 내려고 하는 거군요.
네. 하드웨어 구매 협상력을 되찾으려는 아주 고도의 전략인 셈입니다.
하드웨어 짓는 것조차도 이렇게 피말리는 전쟁인데 정작 이렇게 어렵게 만든 AI 슈퍼카의 운전대를 정부가 뺏으려 한다는 게 진짜 재밌는 포인트 같아요.
맞습니다. 규제의 엇갈림이 시작되는 지점이죠.
미국의 움직임이 되게 노골적이잖아요. 다들 기다리던 오픈 AI의 GPT-5-6가 드디어 출시가 됐는데
네, 완전히 오픈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고작 20개 정부 승인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먼저 열어줬어요. 수백만 명이 기다리는 혁신 기술을 정부 관료가 허락한 소수만 쓸 수 있다는 게 솔직히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그 배경에는 지난 6월 2일에 발동된 트럼프 행정명령이 있습니다. 정부 논리는 꽤 단호해요. AI가 너무 강력해져서 해킹이나 무기 설계 같은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국가 안보 차원에서 통제하겠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오픈 AI나 엔트로픽 같은 대형 기업들은 이제 모드를 대중에게 풀기 전에 반드시 정부의 사전 평가를 거쳐야만 합니다.
기한도 정해져 있던데요.
맞아요. 2026년 8월까지 이 평가 절차의 표준을 정비하겠다고 백악관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아니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제 실무 경험을 빗대어 보면요. 이건 혁신을 늦추는 정말 치명적인 장애물 아닙니까?
현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죠.
기업들이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당장 출시 단추를 누르고 싶은데 그 권한을 워싱턴 공무원들이 쥐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일정이 정부 손에 묶여버린 셈입니다.
만약에 정부가 이 모델 좀 위험해 보이는데 한 6개월 연장합시다 이러면 거기에 API 연결해서 서비스하려던 수많은 스타트업들은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픈 AI도 이게 표준이 돼선 안 된다고 강하게 선을 그은 거고요.
충분히 반발할 만하네요.
여기서 실무자분들을 위해 김경진 변호사가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던집니다. 지금 회사 계약서 당장 열어보셔야 해요.
계약서요? 어떤 조항을 봐야 하나요?
서비스 가용성 조항이나 비상대체 모델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 내가 쓰던 메인 모델이 정부 승인 문제로 갑자기 막혀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정부 일정 때문에 언제 서비스가 중단될지 모르는 리스크가 생겼으니까 당장 하위 모델이나 다른 기업 모델로 즉시 전환할 수 있는 구조를 짜둬야 한다는 거죠.
와, 이건 진짜 생각도 못한 파장이네요. 당장 서비스 기획하시는 분들은 내일 출근하자마자 비상대체 모델부터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네, 필수적입니다.
그럼 바다 건너 유럽은 어떤가요? 보통 규제하면 제일 깐깐한 게 유럽연합이잖아요. 미국이 이렇게 획일적인 통제 베이트를 만들었다면 유럽은 막 더 엄청난 걸 내놨을 것 같은데요?
재밌게도 유럽은 이번에 아주 상반된 영리한 투트랙 전략을 택했습니다.
투트랙이요?
네, 오늘 EU 이사회가 AI법 개정안, 일명 디지털 옴니버스를 채택했는데요. 한마디로 풀 곳은 확실히 유예해주고 밟을 곳은 얄짤 없이 즉시 금지한다는 겁니다.
깐깐한 유럽이 유예를 해준다고요? 어느 분야를 풀어준 건가요?
고위험 AI 전면 준수 시한을 뒤로 미뤄졌습니다. 원래는 2026년 8월부터 다 지켜야 했는데 이걸 2027년 12월로 대폭 연기해줬고요.
오, 꽤 많이 미뤄졌네요.
네, 의료기기처럼 원래 규제가 있는 분야에 내장된 AI는 무려 2028년 8월까지 숨통을 틔워줬습니다.
혁신의 속도를 완전히 질식시키진 않겠다는 의지군요. 그럼 밟을 곳, 그러니까 즉시 금지하는 건 뭔가요?
신설된 제5조 조항인데요. 타인의 동의 없이 만드는 친밀 이미지, 이른바 누드화 툴이나 아동 성착취물을 생성하는 AI는 유예기간 없이 당장 2026년 12월부터 완전 금지됩니다.
아,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건 얄짤 없이 바로 불법화하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선을 그은 거죠.
한국 기업들이 만약 유럽 시장에 진출하려면 이 두 타임라인, 그러니까 8월에 투명성 의무랑 12월에 금지 조항을 캘린더에 아주 굵게 표시해둬야겠습니다.
네,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일정입니다.
자, 이렇게 서구권 정부들이 운전대를 잡고 규제의 철망을 치는 동안 정작 시장 밑바닥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진흙탕 싸움이 터지고 있거든요.
극한의 가성비와 기술 도용 전쟁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일단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줄 수 있는 팁부터 하나 던져드릴게요. 아까 제한적으로 풀렸다는 GPT-5.6 있잖아요. 이 라인업이랑 가격표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세 가지 모델로 나왔죠? 솔, 테라, 루나.
네, 가격 차이가 엄청나요. 제일 무겁고 똑똑한 플래그십 솔 모델은 100만 토큰당 입력이 $5, 출력이 $30입니다.
꽤 비싼 편이죠.
근데 중간에 규령형인 테라 모델은 입력 $2.5, 출력 $15예요. 직전 5.5 모델의 딱 반값이거든요. 게다가 경량형인 루나는 입력 $1, 출력 $6로 확 떨어집니다.
가격을 맞춰서 골랐으라는 의도가 다분하네요.
맞아요. 저는 이걸 이렇게 비유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집 앞 편의점에 물 하나 사러 가는데 거대한 덤프 트럭을 몰고 가진 않잖아요.
하하, 그렇죠. 가볍게 걸어가면 되죠.
그런데 실물을 보면 단순한 문서 요약이나 그냥 호출하는 작업에 그 무거운 플래그십 솔을 돌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대규모 리팩토링이나 복잡한 보안 점검에는 당연히 솔을 써야겠지만 초안 작성이나 요약은 테라로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모델을 언제 호출했는지 그 로그를 안 남기고 무작정 쓰면 토큰 비용이 조용히 줄줄 세워나간다는 뜻이네요.
네, 결국 이 라우팅. 그러니까 작업별로 모델을 잘 분배하는 가성비 싸움이 된 겁니다.
아, 비용 절감 이야기하니까 오늘 자료에 나온 중국의 행보가 진짜 심상치 않더라고요.
분위기가 좀 진지해지는 대목이죠.
미국 기업들이 자기들끼리 막 우리 반값으로 줄이자 이러고 있는데 중국은 아예 차원이 다른 가격표로 역습을 시작했다고요.
네, 여기서 더 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 벤치마크 평가를 보면 지프 AI의 GNM5라던가 알리바바의 QN3.5 그리고 딥시크 V4 같은 중국의 오픈웨이트 모델들이 상위권에 휩쓸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오픈웨이트요? 오픈소스랑은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오픈소스는 설계도 전체를 공개하는 거라면 오픈웨이트는 학습이 다 끝난 최종 가중치 결과물만 딱 무교로 풀어서 쓰게 해주는 거예요.
아, 레시피는 숨기고 완성된 요리만 주는 거군요.
네, 근데 무서운 건 이 모델들이 서구권 모델보다 무려 5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저렴하다는 겁니다.
30배요? 아니, 성능이 비슷한데 30배나 싸면 아무리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쩌고 해도 실무자 입장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싼 게 비지떡이 아니라 진짜 위협이 된 상황입니다. 실제로 미국 스타트업 린디가 최근에 비용을 아끼려고 엔트로피 클라우드에서 중국 딥시크로 트래픽을 전량 옮겨버렸어요.
세상에, CNBC 보도에 나왔던 그 내용이군요.
네, 미국 본토 한가운데서 실질적인 트래픽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요. 인건비나 전기가 아무리 싸도 어떻게 30대나 저렴하게 성능을 맞출 수가 있죠?
바로 그 지점이 이 가격 경쟁이 단순한 시장 논리를 넘어서 지정학적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번지는 이유입니다.
지식재산권 분쟁이요?
네. 방금 트래픽을 뺏긴 엔트로픽이 알리바바 QN 연구소를 상대로 무려 2,880만 건의 데이터 등류 의혹을 미국 상원에 제기했습니다.
등류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인가요?
쉽게 말해서 미국 기업들이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여서 똑똑한 마스터 셰프를 만들어 놨더니 중국 모델들이 그 마스터 셰프가 만든 완성된 요리 2,880만 접시를 그냥 사와서 똑같은 맛을 내도록 베껴서 학습했다는 주장입니다.
아,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를 고생해서 수집한 게 아니라 잘 만들어진 서구권 AI한테 수천만 번 질문을 던져서 나온 정답을 자기들 신경망에 복붙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기초 R&D 비용이 거의 안 들었으니까 30분의 1 가격이 가능했다는 논리죠.
와, 이건 진짜 지식 도용 문제로 터질만 하네요. 비용 좀 아껴보겠다고 중국 초저가 모델을 핵심 서비스에 물려놨던 기업들은 갑자기 거대한 국제소송 한가운데 휘말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가는 셈입니다.
와, 오늘 정말 방대한 내용들을 다뤘는데요. 오늘 심층 분석의 이 거대한 흐름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이 AI 두뇌를 돌리려고 수백 조 원을 부어가며 물과 전력 확보전을 벌이고 있고요.
인프라 사투죠.
네, 그리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AI 통제권을 두고 미국과 유럽은 각자 엇갈린 사전 승인이나 금지 조항으로 규제에 철망을 치고 있습니다.
네, 운전 전대를 잡으려는 정부들의 움직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그 틈새를 파고드는 중국이 초저가 오픈웨이트 모델로 공세를 펴면서 이 기술 도용 의혹이 지정학적 IP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이 모든 혼돈을 관통하는 핵심 철학을 김경진 변호사가 아주 날카롭게 짚어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AI 경쟁에서 코드 난이도 자체는 더 이상 방어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방어막이 되죠?
진짜 핵심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획력입니다. AI 시대의 진정한 해자, 그러니까 기업을 지켜주는 무기는 코드도 아니라 기업이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 신뢰 그리고 고유한 데이터라는 거죠.
아, 누구나 돈만 내면 똑같은 AI를 쓸 수 있는 시대니까 결국 그 바깥에 있는 아날로그적인 자산이 승패를 가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중국이 뺏기든 정부가 규제하든 흔들리지 않는 본질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대한 분석을 듣고 나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용 좀 아끼려고 초저가 모델을 쓰다가 국제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고 또 가장 완벽하다고 믿었던 모델이 정부 규제 때문에 갑자기 서비스가 막힐 수도 있는 예측 불허의 시대잖아요.
네, 롤러코스터 같은 상황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회사 혹은 여러분 자신의 커리어는 단 하나의 AI 모델에만 모든 운명을 걸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만약 내일 아침 여러분이 가장 의존하던 그 AI의 플러그가 갑자기 뽑혀버린다면 여러분의 플랜 B는 무엇입니까?
실무자라면 반드시 스스로 던져봐야 할 화두입니다.
네, 이 도발적인 질문을 여운으로 남기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심층 분석 시간에 더 흥미롭고 놀라운 자료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